예, 아침 주일 성경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성령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인물과 관련된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고요.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제가 인도하고, 다음 4월부터는 또 우리 김덕희 형제님이 이제 또 구약과 관련된 그 공부를 인도해 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빌립 형제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를 좀 오래 하고, 시간이 좀 조금 애매해서 이제 이번 주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제 빌립 형제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는 한주 정도 남아서 그냥 간단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립 형제님은 이제 우리가 빌립의 성경의 빌립의 이제 빌립이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네 명의 빌립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분영주 빌립과, 두 번째는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었던 빌립, 세 번째는 이제 사도였던 빌립, 네 번째가 복음 전도자 빌립, 이렇게 해서 네 명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 형제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자였었고, 또 성경적인 지식과 또 세상적인 지식, 또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이 빌립 형제님이 사역자로 세워졌을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빌립 형제님이 이제 제일 먼저 성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이 나옵니다. 요번은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잠깐 또 필요한 부분만 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죄송, 6장입니다. 6장, 8장이 아니라 6장에 보면,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이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또 그게 교회가 되게 이제 큰 부흥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좀 사람이 좀 적으면 좀 덜한데, 사람이 많으면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이제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들, 어떤 이런 것들에 참 문제가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봤더니, 이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제 그 그리스 말 하는 그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이제 빠진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했을 때,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따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일곱 명을 세우자. 그래서 세운 사람이 이제 일곱 명의 사람인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집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할적인 면에서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 빌립이 세워진 이후에 이제 일곱 명의 이 형제님들이 이 사역자로 세워진 이후에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일곱 명을 선택해서 교회를 섬기게 한 이 일이 결과적으로 이 큰 부흥을 가져왔고 그래서 일곱 명의 이 형제님들이 매우 충실하게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언급된 이제 빌립 형제님도 그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충실하게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전도 이제 이 빌립 형제님이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게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이제 영어로 보면 이벤젤리스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저는 이제 이 복음 전도자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예. 힌트는 여기 나눠준 내용이 있습니다. 교함을 했습니다. 예. 세 번 나옵니다. 예. 물론 성경에 복음 전도자라는 어떤 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인물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단어로서 복음 전도자라는 단어는 딱 세 번 나오고 단수로서 두 번 나오고 복수로서 한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라는 이 단어는 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 글이나 말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난주는 아니고요. 이제 지난번에 그 오후 성경 공부 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박노철 형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음에는 이제 뭐 네 가지 내지는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도자를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사람이 바로 또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면은 바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에게 처음으로 언급됐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라는 사람이 이제 유일하게 언급된 사람, 그 사람이 또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누구 이렇게 말했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빌립밖에 없어요. 물론 의미적인 면에서는 물론 바울을 떼놓을 수는 없죠. 예. 물론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복음 전도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교회가 이제 사도도 있어야 되고 뭐 대언자도 있어야 되고 더러는 복음 전도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쭉쭉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언급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자라고 이렇게 딱 명칭을 이렇게 가지고 부른 사람은 빌립 형제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 형제님은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이제 상을 섬기는 자로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 일을 매우 이제 충성되게 충실하게 했던 것으로 볼 수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이제 핍박이 있게 되는 거죠. 그 특별히 이제 스데반 형제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다가 이제 그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상당히 큰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빌립 형제님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 빌립 형제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사마리아 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마리아로 간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하면 빌립 형제님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그냥 그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사마리아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그 사도행전 이제 8장 1절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널리 퍼져 나갔다 그랬어요. 널리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 형제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 형제님은 교회를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역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됐다라는 거 이것을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제일 먼저 이제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도 빌립 형제님이 그 사마리아로 첫 번째로 간 이유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여기를 처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빌립 형제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가게 된 지역이 사마리아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이제 수가성 여인 이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땅 자체를 가는 걸 싫어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위쪽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길러서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 싫어하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를 가서 그 여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데 빌립 형제님 당시에도 이게 다르지 않았어요,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빌립 형제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 형제님이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빌립 형제님은 복음의 이 참된 의미를 깨달았고 또 이 복음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로 갔을 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이제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나올 수가 읽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 빌립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은 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임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제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먼저 복음을 전했고 또 계속해서 많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마리아 온 지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이제 빌립 형제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로 간 곳이 이제 가자라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 형제에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빌립 형제님이 이 사도행전 8장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2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곳은 사막이더라. 빌립 형제님이 주의 천사가 가자로 가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가자로 갔습니다. 빌립 형제님은 주의 천사가 가자로 가라 그랬을 때 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알았을까요? 네. 가면 누굴 만날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주의 천사가 가라니까 갔습니다. 그냥 즉시 순종해서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빌립 형제님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뜬금없이 야 이제 가자로 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가만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지금 어디 지금 가자를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자라는 곳은 어디냐면 블레셋의 당시에는 블레셋 땅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 가자라는 곳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그 정복할 때 완전히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 이 지역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보다는 그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자라는 데를 지금 열심히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부흥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가자로 가라고 하니까 저는 좀 의아도 하고 좀 일단 이유나 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참 이 복음 전도자라는 그 이 일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 그냥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왜 가는지 몰라요.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안 그러죠. 왜요? 우리 뭐라고 이제 뭐 교회에서 뭐 시키면 왜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뭐 시키면 왜요?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변명을 많이 하고 뭐 묻는 거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또 사막이에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가면 막 그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믿음에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가면 막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는 그런 지역으로 딱 가갖고 막 복음을 사마리아처럼 막 전하면 본인이 복음 전하는 사람도 참 마음이 뿌듯하고 아 하나님의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갔는데 황량한 사막인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겠어요? 아 가라 그래서 갔는데 여기 왜 왔지? 이 생각이 딱 들지 않. 보통은 그렇게 들겠죠. 그런데 빌립이 일어나 이제 27절에 보니까 가더니 보라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예, 여러분 먼저 이 사마리아에서 가자까지 가는 거리가 8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예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차로는 1시간. 예, 여러분이 걸어서 가면은 한 하루 이틀은 걸리겠죠, 최소한. 예. 근데 여기를 예, 차 타고 간 거 아닙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예. 아마 성령님께서 어떤 특별하게 이 빌립을 이렇게 이동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도행전 이제 8장 38, 9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또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비생산적인 거죠. 지금 빌립 형제님이 하는 사마리아에서 했던 일들을 볼 때 아니 기껏해야 이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80km나 떨어진 그 사막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건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이 능력 있는 사람, 막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이런 그 충성된 종, 이런 훌륭한 사람이 기껏해야 저기 80km나 떨어져서 사막에 가서 한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생산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에 있어서 두 가지 방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해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이 두 가지 복음의 두 가지 방면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다른 지역에서 더 큰 복음의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수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또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예, 주님의 일에 주님의 때에 사용되는 것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인 것입니다. 빌립 형제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복음 전하고 바로 또 딴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채워가셔서 아소도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저를 볼 때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는 서쪽인데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여러분이 볼 때 이쪽이죠. 이쪽에 예루살렘 밑에가 가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이쪽이었고 여기서 가자까지가 밑에까지 한 80km 떨어진 거고 가자에서 해안 지역으로 쭉 올라가면 그 한 30km 정도 2, 30km의 아소도가 있고 거기서 쭉 올라가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데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다릅니다. 가이사라가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또 이제 갈릴리 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빌립 형제님이 이제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셔서 아소도로 가게 되고, 빌립 형제님은 이제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또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해안 지역을 쭉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른 곳이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이죠. 그래서 지난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가이사랴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가이사랴에서 정착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1장 9절에 나오는데, 21장 18장에 나오는 이제 가이사랴가 나오고 또 21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18장에 나오는 가이사랴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올 때 잠깐 들리는 곳이 가이사랴고, 사도행전 21장 9절에 나오는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를 들렸을 때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돌아올 때 들렸는데, 거기는 이제 가이사랴만 들린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형제님 집에 가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시기적으로 보면 대략 그 빌립 형제님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가이사랴까지 그 정착해서 바울 형제님이 거기까지에 있었던 그 시기는 한 대략 한 2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 형제님이 거기 가이사랴에 있을 때 그 딸이 한 세 명 있었고, 뭐 딸이 대언자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예. 예? 딸이 네 명, 죄송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 못 기억해도 우리 김덕희 형제님 다 기억합니다. 예. 본인보다 한 명 더 많았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봤을 때 이 빌립 형제님이 그 복음 전도자로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들을 한 것들 볼 때 참 부러운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복음 전도자와 관련된 이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어 고난을 견디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어야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이 성경에서 구체화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복음 전도자라고 이렇게 특별히 명칭을 한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 것도 이 복음이 아직도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 형제님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특별하게 복음 전도자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호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목회자이고 어떤 사람은 집사이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교사이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8장 8절에 사마리아 사람들, 또 8장 39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것,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도 기쁨을 얻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